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림. 시간 1949년 11월 21일. 장소 홍콩 성시댁. 복음을 위하며 모든 것을 버림. 교회가 어려울 때 행한 일과 그때 얻은 효과는 평안할 때보다 더욱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오히려 교회는 더욱 좋아지고 흥황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얻은 생명이 주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초월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수록 더욱 강인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핍박을 받은 것은 로마 제국하에 핍박받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로마 제국이 핍박한 결과 그리스도인 수가 오히려 더욱 증가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뜻과 관계없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은 한 번도 그 생명의 유를 위반하여 핍박 아래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은 교회로 하여금 핍박을 면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교회가 반석이신 주 예수님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러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썩지 않는 생명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셨기 때문에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주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쓸 버린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만 나를 위하여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와 복음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복음의 내용은 빈 것입니다. 즉 복음은 주 예수님의 승리와 부활 생명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를 믿는다면 그의 안에 이 생명이 있게 됩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은 젊은 부자의 이야기를 언급한 후에 하신 것으로 그 부자는 주 예수님의 요구가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생각하여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젊은 부자만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에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락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을 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복음을 위할 수 없고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함을 계시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할 수 있고 또한 즐거이 하게 됩니다. 주님 자신도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보화와 진주의 비유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바로 왕국의 보화들과 교회의 진주들을 사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파신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본래 주 예수님이 부유한 자였으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명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오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이 복음의 유익을 얻도록 주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복음이 돌파력을 잃은 원인. 오늘날 복음이 당시에 돌파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은 데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과 금전과 기타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마 100명 중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만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지 실제로는 모든 소유가 여전히 자기 것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날 복음의 돌파력이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오늘 많은 사람들은 부업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본업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이나 사실상 그들의 생활은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명예와 지위와 학문을 추구하듯이 그리스도인인 당신도 그들과 같이 이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위해 추구한다고 하여 말이 조금 듣기 좋다 뿐이지 실제로는 여전히 부업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완전한 헌신이 결여되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본업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 초기에는 모든 이가 완전히 헌신하고 동심합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초기 교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거짓되이 드리는 자가 있었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 눈에 여전히 승리한 교회입니다. 거짓된 것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었고 성령도 교회 가운데서 통제하는 역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계속적으로 널리 전파될 수 있었고 아주 빨리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때문에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30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성도들이 몇만 명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전역에 걸쳐 명나라 초부터 지금까지 300년이 되었지만 천주교의 인수는 300만 명밖에 되지 않고 개신교는 마리손에서 시작되어 벌써 100여 년이 되었지만 신자가 48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비해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 눈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을 잃은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당시에 믿는 이들과 같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교회는 유대인들이 마땅히 서야 할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기는 자들을 대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은 망국한 지 이미 2565년이 되었고 교회는 아직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온전한 헌신의 실행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의 믿는 사람들을 의사나 상인, 일꾼이나 교사라 부르지 않고 모두 제자라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일으켜진 후에는 교회 안에 의사나 상인이나 교사라 불린 자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아마 당신은 누가는 의사가 아니냐고 물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의사였지만 사실 그는 부업으로 의사의 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을 때 나는 그가 의사라는 인상을 받을 수 없고 바울의 동역자라는 인상을 받을 뿐입니다. 바울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자라면 다른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바울을 돌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의사 누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누가의 직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울을 돌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는 그가 의사인지를 주의하지 않게 되고 다만 그가 바울의 동역자라는 것을 분명히 볼 뿐입니다. 그에게서는 조금도 의사의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을 읽을 때 당신은 바울이 장막 짓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입니다. 당신은 바울이 장막 짓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냄새를 잃어버렸고 머릿속에 가득한 것은 완전히 상업적인 생각뿐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돈을 벌까 궁리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돈을 벌었지만 간증을 상실해버렸고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한다면 우리의 직업을 던져버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더러 다 직장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직장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증을 갖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기보다 사람들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장막을 지은 것은 그로 하여금 더욱더 사도가 되게 했고 그의 사도 직분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직업을 갖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직업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집은 만국이 기도하는 전이 되지 못하고 아마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병이 꿰어 있는 나무 마개를 뽑아내야만 병 속에 보배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붙잡고 자기를 사랑할수록 복음은 더욱 제한을 받고 주님의 생명은 흘러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의 돌파력이 있으려면 우리의 병마개를 제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본업으로 삼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부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전심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인데 그 뜻은 그리스도의 추종자, 곧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전심으로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이의 흥미가 같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것은 바로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말로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오순절날 헌신의 실제가 있었을 뿐 헌신의 교리는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전파한 것 외에 또 헌신하라고 말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든 믿는 사람이 물건을 다 공용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으로서 사도들이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시킨 사람들도 헌신의 교리는 들어보지 못했을지라도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셋째로는 동심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전심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한다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할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서 어찌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빌립보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여 복음의 흥황을 위한 것으로 인해 가장 바울을 기쁘게 했으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인도하는 두 자매에게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렇게 동심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시작에 120문도의 기도가 있는데 그들은 10여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간단한 일로 생각지 마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사도도 우리에게 하나를 힘써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원칙은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것입니다. 동심합의가 있어야 복음의 돌파력이 있습니다. 사실 참되게 헌신한 사람들만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신은 자신의 마음을 붓는 것이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무슨 의견을 붙잡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되게 헌신한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주로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제도이고 하나는 공산제도입니다. 민주제도는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금전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공산당은 유무상통을 실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유적인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나라를 위합니다. 공산당의 방법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상태같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펜톤 씨는 그가 쓴 성경 강의에서 민주제도와 사회주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큰 신상의 예표를 해석할 때 철과 흙으로 된 열 발가락을 말했는데 철은 독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파시스트의 독재로 강하게 변하는 것을 가리키고 흙은 민주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산주의로 퇴화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진흙은 전적으로 오늘날의 공산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루터 이후로 400년 동안 큰 신상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정통적인 가르침은 모두 형제회를 대표로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철을 독재로, 흙을 민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이전의 사람들은 흙과 철은 섞이거나 연합되지 않고 서로 공존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예컨대 랑은 독재가 민주를 낳고 민주가 독재를 낳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를 뜻하는 흙이 약해져 긴급한 상황에 처하면 권력이 소수 사람 혹은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되어 결국 파시스트의 독재나 공산 정권이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의 경우 프랑스 대혁명이 나폴레옹을 낳았고 후자의 경우 러시아는 민주제도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 정권으로 변한 것입니다. 펜톤 씨는 흙이 오늘의 공산주의라고 해석한 사람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무상통을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마르크스가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만일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모든 것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공산당으로부터 가르침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재산을 쌓아두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본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먼저 열두 사도가 있고 그 후에 120명이 있으며 그런 다음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원받은 이들은 모두 열두 사도의 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와서 모든 사람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본다면 자기가 다른 이들과 같지 않을 때 그는 부자연스럽거나 자신이 타락하고 떨어져 나갔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게 하려면 오늘 우리가 먼저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파는 단지 사람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몇 마디 좋은 말을 해주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헌신의 원칙. 헌신의 원칙에 관하여 서신서는 우리에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를 보여줍니다. 자연히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궁핍하게 하심으로 부유한 자의 마음을 시험하여 그들이 재물보다 주님과 형제들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실 때 그분 자신에게 무엇을 보여주게 하시지 않고 사람에게 그들 자신이 어떤지를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람과 동격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헌신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나 재물을 자기 스스로 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믿는 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실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합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고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영원히 견고하십니다. 물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중에 이 많은 새들을 키우실진대 우리를 더욱 키우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많은 새들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참새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새보다 귀할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에도 하나님이 모두 번호를 매겨 놓으셨기에 몇 번째 머리카락이 떨어졌는지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김없이 힘을 다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복음의 돌파력이 있음.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 집에 두면 자연히 하나님의 교회가 가난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굳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홍콩에는 20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만약 10명당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20만의 신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십일조를 보류한다면 교회는 복음의 능력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서 교회의 부흥이 있을 적마다 오순절 때처럼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비와 그루브스 여사와 웨슬리와 친첸도르프 등이 그 예입니다. 그들은 모두 가난하기를 차원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주 예수님이 일곱인의 첫 번째 인을 떼셨을 때 흰 말이 있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활을 가졌다고 말한 것은 화살은 이미 당겨져서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기고 또 이기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탄자는 주님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승천하고 이기신 것이 바로 화살이 이미 당겨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이기고 또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은 바로 활입니다. 만일 화살이 당겨지지 않았다면 복음은 계속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계시록 2, 3장의 일곱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직 빌라델비아 교회만을 칭찬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는 4대 이후의 회복입니다. 4대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있고 조금도 능력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입니다.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매번의 부흥은 거의 다 헌신을 통해 이끌린 것이고 매번 능력을 상실하여 사대가 된 것은 바로 교회가 재물을 너무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요한 웨슬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웨슬리 회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염려한다. 그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검소하기 때문에 장래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은 이미 사실이 되었습니다. 각지 웨슬리 교파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가장 부유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증은 끝나버렸습니다. 웨슬리만이 아니라 친첸도르프가 가져온 모라비아테 부흥이나 다비가 가져온 형제회 운동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재물에서 나와 온전히 헌신되어야만 빌라델비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헌신이 있어야만 사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빌라델비아가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재물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히려 아주 번거롭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 곧 재물과 하나님을 다 숭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참되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고 참되게 헌신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재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황영재는 과부가 들인 두 렙돈은 다시 벌기가 쉽다고 말했지만 나는 최소한 그때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가 그것을 드리기란 전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믿음이 강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마 자기 손에 오래 쥐고 있다가 연보함에 넣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요구하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요구에 미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낮추지 말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 바랍니다.